15장인데요. 네. 15장 얘기는 워낙 잘 하시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지나가면서 정돈만 할게요. 1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옛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돌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5장하고 그 14장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장 1절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4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요,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가서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으면 결과가 뭐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두고 아니면 똑같은 설교를 두고도요,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영 반대로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옛날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니까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만만하게 지내는 어느 권사님이 나오더구나. 아, 목사님 키가 너무 작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키 작은 거 왜 키 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둬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튼 그 세리와 죄인들은 어쨌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서 기울이니 결국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참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죄인들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죠. 다가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나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더러운 곳에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율법을 잘못 이해했어요. 구약에서는 뭐 얕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서 멀어져야 되나요? 환자한테 붙어야 되나요?
환자 가까워.
요새 에볼라 저 때문에 일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에볼라 그 치료하다가 귀국한 간호사나 의사, 예? 왜 거리를 활보하게 놔뒀냐, 이제. 이래가 또 난리예요, 지금. 저 무슨 병,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진 갔잖아요? 환송 안 했습니다. 누가 갔는지 몰라요. 비밀리에 보냈어요. 왜 그러죠?
갔다 왔을 때.
갔다 왔을 때? 갔다 왔을 때 누구 아버지가 거기 갔다 왔단다, 누구 엄마가 갔다 왔단다 그러면 그 집 아들은 이제 학교에 갔다 그러면? 애들이 근처 오지도 않으려고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해는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은 거꾸로 이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이들을 오히려 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뭐 에볼라 얘기해서 그렇지 전 옛날에 그 들었던 얘기 중에요. 거창고등학교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전용창 교장 이야기. 그건 막 전설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수업하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화장실 냄새가 자꾸 나는데 이게 왜 이러냐, 애들이 누가 방귀 뀌었냐 어쩌냐 저기 툭툭거리다 나중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 팔꿈치 여기에 이게 묻어있어 인분이. 그래가 교장 선생님 어째차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 그 시절에 그 학교 그러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그 70년대 그 중반쯤에 알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그 시골 학교에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수세식 화장실 잘 못 써가지고 이게 막히는 일 흔히 생기는데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수세식 화장실 종종 막혔단 말이에요. 막히면 이 교장 선생님이요. 막힌 화장실 발견하면 자기가 손으로 그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하고 들어오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냥 옷에 어쩌다가 이게 묻은 거야. 그걸 더럽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 중에 아이들이 봤던 그런 어떤 인상이나 그런 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분이죠. 이런 분이 그 교장이면서 아이들 훈화 설교는 아니지만 그게 설교예요. 전 아이들 다 모아 놓고 설교하고 했던 그 설교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는 거죠. 절대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손으로 그냥 뚫어내고 그거 지저분한 거 만졌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더러운 게 세리와 죄인들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럽다고 해서 경시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더러운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애들하고 사귀지 말라고요. 답은 항상 그래요. 걔들하고 살면 못된 거 배운다고. 못된 거 배운다. 나쁜 물든다. 이래서 사귀지 말라. 이랬는데 전 어릴 때부터 그런 반발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물드는데? 내가 내 물을 저한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공부 잘한 놈도 친구지만 공부 뭐하고 끌락끌락한 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 용인대학 나온 애들 들어있어요. 그때는 용인대가 뭔지 몰랐죠. 유도 배운다. 유도 대학인가 뭐 그거 하러 간다고 그랬죠. 포항에서 유도 대학 간 놈들요. 다 깡패예요. 깡패.
옛날에 다 그랬어요. 포항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 힘쓰고 깡패
그런가?
많았어요.
그 깡패 같은 놈들요. 그런 놈들하고도 나 참 친해요. 그거 왜 그런 거니까?
굉장히 의리 있어요.
아, 그 의리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해놓고 어떤 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도 내가 그 물 들이면 되지. 왜 내가 걔들 물이 나한테 얼마 오느냐는 말이죠. 어떤 이런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좀 키워낼 필요가 있고 그래요. 뭐 우스개로요. 누가 날 보고 고스톱 칠 줄 아냐고 물었더니 김경호 목사 하던가 학교 선생님들 치고 고스톱 못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칠 줄 아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쳤냐고 안 물어봐라. 퇴근할 때 되면요, 며칠 모여가지고 오늘 좀 놀다 가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늘 있는데, 그 사모님들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놀자 하면 노는데, 무조건 하고 밤 10시 되면, 그다. 이러고 집에 다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걸 한 4, 5년 했더니, 그 사모님들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학교를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어느 사모님을 또 만나가지고, 요새 잘 있냐고 그랬더니, 아우, 선생님 미치겠어요. 왜요? 저녁에 놀러 갔다 가면요, 새벽이 돼도 안 들어와요. 되게 브레이크 잡아주던 사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요. 그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노는 거, 아 그거 나쁜 거야 뭐야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면서 날 속도 조절도 해주고 이 정돈도 해주고 뒷처리도 해주고 이러면 물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다 아래 끌어당기는데 그때 그렇게 어울리고 그러고 있던 친구들요. 뭐 제가 다른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하, 주일만 되면요 산에 가자고 전화질 해대고 하대고 이카던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둘씩 다 교회 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물들이가 그놈들 바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저놈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더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자꾸 물러서다가 보면 갈 곳 없어요. 갈 곳 없어요. 그럼 최후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앉아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무능한 사람들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나온 비유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걸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면요. 이 주인 바보예요. 왜 바보죠? 한 마리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아홉 마리 중에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요? 하다못해 늑대가 한 마리 덤비면? 한 마리 찾으려다가 많은 무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걸 위험한 짓 하면 안 되죠.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찾았다고 네. 이웃을 불러 모으고 네. 즐겼잖아요.
즐기자. 뭐 했겠어요? 먹었죠?
예.
단식했겠죠? 아니, 차라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낫지. 그거 찾았다고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해버리면요. 그 양 한 마리 값 보다가 더득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바보짓, 왜 이래 바보짓을 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 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확실히 손해일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도요, 이 경제 원리가 크게 작동합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도 부서별로 활동하면요, 뭐, 성과를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더하고 적게 하고, 돈은 잔뜩 줘놨는데, 그 뭐, 결과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깎아라. 뭐, 이런 원리가 크게 작동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이야기 속에는요, 경제적인 원리 말고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귀한 것을 귀하게 봐요? 양이. 네? 생명이요? 아, 그것도 말 안 돼요. 이 생명 하나 찾으려다가, 야, 아우, 나 엄마, 이게 만약에 늑대한테 물리가면 어떡하려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네. 사실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경제 원리가 제일 작동 안 하는 데가요.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거예요. 투자 얼마나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끈질 생각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경제에 아주 밝은데요. 요새 얼마나 비경제적으로 노는지 아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 가만히, 우린 거지 됐어요, 그만. 아, 여보, 그렇게 다 드러내보고 어떡하려나? 당연히 아들님이 저, 내년 봄에 간다고요. 뭐, 어째가지고 집을 하나 구해준다고. 원래는 회사, 그, 저게 뭐야.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이 안 그랬던 건 뭐야. 언제 봤는지 이거 너무 작고, 좀 힘들겠다. 그래서, 뭐, 집 하나 구할 수 없겠냐, 알아봐라. 이 카드니만요. 포항집 담보로 왕창 빌리가 줘버렸어요. 야, 니는 좋은데, 이제 아빠, 엄마는 그 빚 갚으려면 30년 빚 갚아야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 그 집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 비경제적 아니에요, 뭐. 아니 계산 잘 되는 우리 집 사람이 왜 저래 저거?
예? 아버지 갚겠죠.
그걸 갚을 거라고 예상하고 주나요?
그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택돈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걸 뭘 갚는다 생각. 기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걸로
목사님
땡.
목사님 아들은 될 것 같은데. 다른 아들은 몰라서.
꿀도 안 꾸는 게 상책이죠. 왜? 당연히 비경제적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 굉장히 바보다, 그죠? 바보지만 중요한 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끼는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비경제적인 예는 참 많아요, 우리가. 가령 여쭤보세요. 아들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장학금 탔다 이러죠. 기분 좋은 아버지는요. 우리 아들 장학금 탔다 이래가지고요. 여기 품 이기고 저 품 이기고 하다 보면 더 나가요, 이거. 본전도 못 찾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면 이 비경제적으로 놀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 딱 보여주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본다면요. 비경제적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유가 여기 세 가지인데 세 비유의 아주 그 공통점이요. 미리 땡겨 놓고 합시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첫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둘째는요? 두 번째까지는 쉬워요. 두 번째는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걸 악착같이 찾아요.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죠. 세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찾아서 즐기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과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는 요 세 마디입니다. 처음에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잃어버린 게, 소위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갈 때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이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게 아니고요,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아니면요, 뒤에 아들 표현 빌리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찾은 다음에 최종 결론은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뭐 하려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즐기려고요. 즐기려고요. 그걸 구약의 저 창조 때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무슨 뜻이죠? 자기가 창조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요. 아직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란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그 찾아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집에 있던 99마리 양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 비유는 본래 그 말하려고 하는 그 그것만 관심 쓰면 돼요. 관심 쓰면 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아흔 마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는 아흔 마리지만 뒤에 가면 그 저게 큰아들 입장과 여기 아흔 마리 입장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한번 생각해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주인이 집 나간 한 놈. 그거 다시 맞고 하면 모델이 같은 놈. 네? 주인 말 안 듣고 지 혼자 지나가기 사고친 놈이잖아요. 저놈 자식 저거 때문에 저거 하나 데려오려고 주인이 어딜 나갔다가 우리는 다 내버려두고 데려왔더니 저놈 때문에 잔치를 열고 이런다. 그럼 이 아홉 마리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를 해요? 섭섭해요? 아, 짜증나죠?
잘 좀 따라오지.
우린 뭐야? 이제 비유를 이렇게 가면 이건 약간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면 이 아흔 마리는 짜증나거나 섭섭하거나 야씨, 우리도 사고 한번 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아흔 마리도 덩달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다들 잔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아흔 마리가 우리도 그 주인하고 같이 여기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죠. 만약에 뭐야?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에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집을 나가도 우리 주인이 나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즐거워한다고요? 그 양중에 아마 양중에 정말 설
학교에서 선생님과 꼭 그런 사람 하나씩 있잖아. 네. 사고치고 안 따라오고 짜증나가고
그건요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걔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제 비난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짝 아닌가?
아, 지금 그짝이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 99마리 양이 참 희한하게도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지만요, 이 99마리 양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면,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져요. 쉽게 말해서 주인의 기쁨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게 가능하지 다른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니 큰아들이 뒤에 가서 불평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요 짜증날 일 진짜 많아요. 사회도 많지만 교회도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라는지 아세요? 차라리 밖에는 덜한데요 교회 오면 짜증날 일 더 많아요 이래요. 근데 밖에 나오면 한 잔 먹고 아니면 투박이 하면 싸우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요 그러지 못하고 차고 끙끙 앓으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더 힘들고 이러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겐 기쁨 그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헐 불편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매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제 저녁인가? 우리 사람 뭐 이야기하다가 오 목사님이 참 복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무슨 오 목사 복이고 하나님 복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기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고 저기 저런 교회가 하나 있고 가뜩이나 교회들이 온통 요구도 먹이고 앉아있는데 이래서 두 개가 잘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멋이 오목사입니다. 우리 생각이 늘 그쪽으로부터 있으면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부서 이동을 하고 뭐 이러고 할 때에 이러고 할 때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인간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처음 이 부서에 갔다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밑에부터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이제 사람을 세워가 함께 일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서에 갔는데 저게 나한테 내 길을 기선 잡으려고 지금 텃세 부리지 않을까 이래서 그럼 내가 밀릴 수 없지 이런 자세로 사람을 만나면요? 아니 피곤해요. 피곤해요. 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인데 뭐 가서 어쨌든 할 일이 있으면 함께 세워 나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면부터 내 기 잡으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으로 늘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밑에 세 가지 비유에서 이 공통점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99마리 양이 짜증내고 성질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들이 만약에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된 이유는요.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나는 우리가 뭐 살다 보면요. 짜증나고 성질나고 이럴 때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 막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잘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 은전, 은으로 된 돈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하루 일당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전 10개면요. 돈이 좀 되나요? 요즘 하루 일당 얼마나 주나요?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은 훨씬 넘어갔죠?
5만원 아니에요. 10만원이에요.
일당이 10만원이요?
아예 막일은 한 집회만 하고요. 그래도 조금 한다면 10만원.
10만원 잡아야 되네.
저기 청소해 주는데 네. 4시간 청소해 주면 10만 원 주더라고요. 어디? 거기 집 이사합니다.
그럼? 응. 10만 하기는 저 오모가님 오모가님 이사 갈 집에 청소하러 간다길래 오모사 그 집 새로 들어갈 때는 그 오모사 고생하지 말고 맡겨라. 맡겨가 한 번은 싹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맡기려고 해요. 50만원 달래요. 새로 들어간 집이고, 그러니까 한번 촥 하는 게 맞는데, 그랬더니, 50만원 달라 한다고, 오 목사님, 뭐 저기, 주일 오후부터 가가지고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고생 실컷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니까, 그 틀림없어요.
우리 깨끗이 데리고 가면
청소하는
사람이 안 하면 본인이
하려면 한참 고생해요. 예, 남 살던 집에 나가고 이 옷 바꾸고 갈 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랬다 싶으네요. 얕은 10만원 잡으면 저 10개면요 100만원이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었어요. 하나 잃었는데 그 뭐가 애써가 찾나. 나도 언제나 나올 텐데 어디 굴러갔겠나 그죠? 방 안에서 있는 거. 그 이제 이 하나를 왜 그렇게 찾느냐고 그러니까 돈 자체의 가치보다가 의미가 있대요. 이게 옛날에 신부한테 선물로요.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한테 선물로 이 은전 10개를 꿰가지고 구슬처럼 꿰가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주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쓰였대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10개가 되어야 이게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신랑이 준 사랑의 증표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길을 쓰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홉 개 그냥 놔두고 있는데도 그 하나는 꼭 찾아내야 한다. 이게 결국은 은전, 돈의 문제가 아니고 10절 결과를 보면 또 마찬가지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 그 기쁨 가는 게 이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도 그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이 짤막한 비유 끝에 이제 제대로 된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비유를 이제 제대로 설명해야 되죠. 이거 무슨 비유예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 탕자 비유요? 전통적으로 이걸 탕자 비유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편하긴 편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비유 하면 이것도 또 이상해지잖아요. 제목을 뭐라고 붙인 걸까요?
여기 어떻게 붙여놨네요?
뭐라고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저도 그렇게 있어요. 누가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붙이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같은 책인 건 모르겠는데 여튼 제목이 그렇게 붙였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상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일기 쓸 때 있잖아요. 제일 못 쓴 일기가요. 몇 시에 일어났다, 이빨 닦았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숙제했다, 잤다. 이건 쓸 필요 없는 것만 쓴 거예요, 이거. 뭘 써야 되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되죠? 매일 똑같이 하는 거는 쓸 필요가 엄청 은특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쩌다가 뭐 숙제 안 했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럼 그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짓거리,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상한 거, 그게 중요하죠.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상한 짓이 뭐죠? 12절에요. 재산 단락하는 거예요. 돌아올 분깃 가는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 그거 미리 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하라는 얘기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줄 거 그거 좀 땡겨주세요. 이러면요. 줘요? 요즘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도 잘 안 주지만 하물며 수천 년 전 과거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절에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준 아버지가 달라는 아들도 이게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 말을 듣고 준 아버지가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요즘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 나눠주세요. 이럴 애는 별로 없지만 대신에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아버지, 내 대학 다 마치려고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절반만 미리 땡겨주시면, 제가,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다 갚아드릴게요. 2천만만 주세요. 주는 아버지 있을까?
사람 됐어.
에? 사람 됐어. 누가 사람 됐어요?
많이 줄 것 같은데. 아니, 애가 원래 좀 그 야무지다면.
예.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얘는 그냥 믿음직스러워. 그냥 얘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저도 괜찮은데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얘기하면 안 주죠. 절대. 그럼 왜 아들이 들어가노?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요. 일단 한국적인 풍토에서 그건 주는 어려워요. 왜? 일단 인마 공부는 해라. 이래도 되잖아요. 걔 말이 100번 맞아도요. 100번 맞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언젠가 나한테 이제 물려줄 거잖아. 미리 주세요. 이러면요.
좋겠더란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는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 재산을 나눠줄 때, 그죠? 주면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증거가 뒤에 있어요. 아버지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뒤에 있어요. 뭐죠? 이 아들이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 그죠? 돌아올 때에, 누가 발견하기가 더 쉽죠?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아들이 발견하기 쉬운데.
어? 아들이 발견하기 쉬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들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저 목적지에 누군가가 있으면 자기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죠. 왜요?
거짓인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거지가 내가 올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어느 쪽으로 올지 모르는데도 금방 알아봤다는 거는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저 재산을 나눠주면서요, 이놈 이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하기라고요. 얘가 그걸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죠? 13절 보니까 먼 나라에 갔어요. 왜 먼 나라에 가요? 아버지가 더 이상 영향력,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까지. 우리 아들내미가 포항서 공부를 하러 간다고 멀리 나갈 때 큰 꿈이 뭐냐,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죠? 조치원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쪽에 사실은요, 우리들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없고 장로교도 거의 없어요.
주로
네, 주로 감리교회들만 많이 있는 곳이니까. 야, 그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천안에 아빠 친구 있으니까 거기 가거라.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억지로 거기까지 보냈어요. 최소한 1년만이라도 거기 있거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는 친구인데, 그래가 이제 찾아갔다고 가니까요, 첫날에 은표 왔나? 하고요. 웬 집사가 쫓아와가지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대학부 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포항에서 저 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삼천향대 교수로 간 친구예요. 그게 부장으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은표야, 반갑다고 부들어갔는데, 또 누가 나왔더니만, 응? 니 홍집사 아들이가? 하고는요. 대접을 그렇게 잘해주더라네. 그 연락이 왔어요. 아빠, 이런 사람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 자기는 잘 알던데. 가끔 그런 사람 좀 있다. 그래가 외아들 맨 한 얘기가, 아빠 손 안 미치는데 가는 게 소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옆에 한 놈이 있다. 씨, 외국 가봐라 없는가. 복인 줄 알아라 이러고 앉아있어요. 얕은 어디 가도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교단이 좁기 때문에요, 어디 가도 어떻게든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아버지 손에 안 걸리려고 멀리 갔는데 자연스럽게요, 허랑방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재산 들고 가가 멀리 가가지고요, 그 일이 안 하고 잘 재산 늘려가면서 잘 사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자질 있으면 거기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런 자질 있었으면 가지도 않았을 게다. 이게 답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릴 때나 젊었어요. 오늘 새벽에 또 잘못 하는 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재산이 왕창 주어지거나 돈이 많아져가지고요, 그거 잘 갖고 잘 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불행해지죠. 요새 뭐 그런 얘기더라고. 복권 당첨돼가지고요,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나홀로 집에 그 주연했던 맥클킨, 아버시마야? 맥클,
네,
그 집 가족 풍지박산 났어요. 네, 풍지박산 나고 아는 폐인이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돈 많이 만진 거, 부자, 절대로 복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요번에 또 조현아. 우리 저 진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요, 이게 이번 한 건이 아니고요, 평소 건이래요. 그게 평소에 항상 그렇대요. 식당이고 회사고 어디 가고 하면요, 평소에 고함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는 게 평소 소행인데 요번에 이렇게 걸렸을 뿐이지 이게 처음이 아니고 평소 소행이 그거래요. 왜 그렇죠?
그래도 뭐라 하나
없다고 했고. 예, 공유님인데. 예,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컸는데 어떡해. 어제 뉴스 보다가 하도 무서운 게요. 무슨 국토부에 저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같이 따라갔던 다른 임원들이 그 화장실 청소 다시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못 들으셨어요?
국토부 화장실 다시 따라갔대요? 네. 나는 또 비행기 화장실 다시 해라는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올라갔는데 그게 저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하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이걸 다 해놨대요. 해놨는데도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사장님이 화장실 가실지 모르니 화장실 다시 청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공유마마도 이런 공유마마가 없어. 그런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식당이고 회사고 늘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얘기죠. 이해가 돼요. 왜? 부모 잘 만나가지고 힘 있겠다 돈 있겠다 뭐가 겁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아들요? 이제 아버지 잔소리도 없겠다? 나가서 잘 썼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왜 하필 돼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친다는 건요, 그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데까지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지엄열매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은 잘, 먹어도 되긴 된대요. 근데, 이게 저, 뭐라 하냐, 좀 먹기가 어려운 그런 거래요. 이 지엄열매 씨앗이 참 재밌는데요. 이 지엄열매 이름이 아마, 캐럿이라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열매에 참 희한한 게요. 이 열매는 씨앗이 뭐 무게가 다 똑같대요. 희한해요. 무게가 0.2g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겠는데 모든 씨앗의 무게가 다 똑같대요. 제가 0.2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열매에서부터 다이아몬드 단위를 재는 캐럿이 나왔다고 그래요. 무게가 똑같아서 제가 아마 0.2g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어도 되긴 되는데 먹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갖고 이걸 먹으려고 애를 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야 생각난 게 뭐죠?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 그리고 허랑방탕할 때는요, 아버지 집 생각 안 났어. 잘 나갈 때는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더라. 이게 이제 복의 출발점이죠.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 교회가 생각이 나고 이러면 이게 참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즐거웠던 그 기억이 살아나면 얘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천주교가 무섭다는 게요. 천주교의 미션스쿨은 거의 다 이 학교입니다. 거의 다 이 학교예요. 돼요. 우선 남자들 여자들 같이 붙이 나누면 최종 승리는 다 여자 쪽으로 기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 엄마의 손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요 천주교 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 스쿨 학교 세울 때요 거의 다 여학교를 세웠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랄 때 어릴 때의 추억 중에서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뭐 이래저래 가르쳐 놓은 거면 다 까먹어버려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추억 이건 안 지워지죠.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제가 우리 그 일찍부터 교회 보내달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길도 멀고 하니까 너 학교 가거든 그때 보내줄게. 그래서 학교 딱 입학한자 바로 주일학교 간다고 갔는데 등반했을 때 줬던 선물이요. 저기 12가지 색깔 오토바이 파스.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잊혀져요. 그때까지는 파스를 쓴 게 아니고요. 주로 크레용을 썼거든요. 크레용과 파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크레용과 파스의 차이는 크레용은 따뜻하고 네. 파스는 이렇게 잘 칠해지고 네.
크레용은 색깔 들어간 양초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칠하면 그냥 색이 이렇게 그려지죠. 파스는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문지르면요 부드럽게 번져요. 그럼 그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그걸 크레용도 유교 나고 나서 그 전쟁 물품 있잖아요. 고 물품.
권사님은 저보다 더 그러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아니요, 파스하고 크레용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근데 그때 크레용 개발해야 미술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요. 깨끗해야 네 가지 색. 많으면 여덟. 여덟 색만 돼도 많은 건데, 크레용도 아닌 파스가 열두 색이면요. 이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쳐져요, 뭐, 평생에.
지금 크레용 더 좋은 건데. 근데 우리 그때 저기 제가 지금 저기 통영극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3학년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큰 그 구호물자를 이렇게 그 지금 세병관으로 우리 교실이 가니까는 내가 공부했던 자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구호물 또 온 거를 우리 학교가 수용이 됐거든요. 그때 앉는 거를 이제 말하자면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크레용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호 물품으로 기억나는 거. 저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교회 가서 등반했을 때 받은 거. 이게요. 나중에 다른 기억은 다 없어져도 그게 남아더라. 그럼 뭐 별 가능성은 없지만. 나중에 나가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절망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어릴 때 문득 그 기억이 나면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전에 우리 아들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놈이 그 뭐죠 롤러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는 거로 전 그냥 사주는 법이 없어요. 무슨 건수를 하나 찾든지 기다려서 뭐 내년에 아니면 공부 잘하거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당에서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야. 그, 전 놀래갖고요. 그, 돈이 지금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왜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상으로 받았대. 그래서 부장한테, 야, 애들 이런 거 상 주면 장모님들한테 야단 맞을 낀데. 아, 뭐, 우리 돈으로 턴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 시상을 하는데, 앞에다가 상을 쫙 늘어놓고, 저, 등수대로, 이, 자기 선수고 찾아가도록 했나봐. 근데 1등을 여학생이 했대요. 그 1등 여학생을 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그런 고민형을 안고 갔어. 2등 홍은표 카니까요. 총나같이 튀어나가더니 요요요 롤러스케이트 다 안고 들어가더래요.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많이 웃었대요. 제가 2등을 해놨는데 느낌이 눈에 오는 게 1등이 저거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러고 쫄고 있는데 1등이 다른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그때 고마워가지고요. 내가 롤러스케이트 사주면 야는요 기억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받은 거 그거는요 평생 가요. 그 기억은 평생 가요. 우리 애한테 좋은 기억 남겨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할 기가 가요. 또 한대요. 저도 얼마 전에 3만원 갔더니요. 다음번에 내 5만원 상품, 저 뭐야, 상품, 저, 찬조. 결국 5만원 더 갔어요. 3만원짜리 하나도 오고 5만원 들어갔는데도요. 그게 평생 고마운 거예요. 제한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억.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추억이나 기억을 남기려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억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19절에 보니까 예, 품꾼으로만 서줘도 여기는 품꾼 노릇해도 돼지 먹는 것도 못 얻어 먹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래 찾아오죠. 문제는 그렇게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자기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버지가 찾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는 하더니 세상에 22절 보세요.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더라. 요거 하나하나 다 의미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 신기는 거. 그럼 얘가 여태까지는요? 맨발로 왔나요? 그러면 신을 신긴다는 것이 고대의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종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근데 신발을 신겼다는 건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반지를 가락지를 끼웠다는 거는요 상속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집 나갔던 아이한테 왜 반지부터 끼우냐, 상속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옷은요 신분 회복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상놈이 갓을 쓰고 다니면요? 맞아. 맞아, 죽어요. 왜 그렇죠? 하나 죽어 쓰면 안 되나? 그거는 신분, 양반만 쓸 수 있는 걸 상놈이 썼으니까 이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그런 겁니다, 옷도. 임금님이 저게 뭐야, 누런색, 붉은색 이런 걸 쓰는데 상놈이 그걸, 그런 옷을 입었다면요? 이건 맞아 죽는 거예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요, 자기 집을요, 지을 때, 얼마를 넘기면 안 돼요? 90%. 예, 100칸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99칸짜리 집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임금님의 궁궐을 넘어가지 아니한 최고로 큰 집, 이런 겁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요즘도 있어요. 관공서에요. 도지사가 집무실 몇 평을 넘어가면 요거도 먹어요. 도지사가 몇 평이면, 그 다음 또 도지사 밑에 뭐 시장. 시장이 뭐 능력 있고 뭐 있다고 해서 평소 빵 늘어나고 오세요. 이거요. 찍혀요. 그래서 자기 그 따라가지고 집무실 평수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옛날에 옷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 따라 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옷을 입혔다는 거는 신분 회복의 의미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래 놓고요. 먹고 즐기자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아들의, 이게 죄, 보면 아들의 죄인데, 그죠? 이 잘못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때부터요. 달라는데 왜 줘? 이렇게 될 줄 알면서요. 이렇게 될 줄 예상을 하면서 왜 주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식 못 이기죠.
자식 못 이기 가지고요. 자식 못 이긴다 그랬다면 자식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재산 나눠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뜻이에요. 집사님 저게 저 뭐야 아들님이 고집 뒤기부리면 안 할 거 해줘요? 뭐라 자식한테 뭐 이긴다 아직은 이기는 엄마예요. 못 이긴다 그러지만 못 이기는 거는 특정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경우 자식한테 부모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서 이겨서 잘 잡아 놓아야 훗날까지 화근이 적은데 이거 일찍부터 못 이기면요 아 망쳐요. 아 망쳐요. 그래서 자식한테 부모가 이겨야 돼요. 사실은 키울 때는 약이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져줘야 되는 거지만요. 잡아놔야지. 근데 이 방 안 잡고 이래가지고 재산 다 떨어먹게 되겠죠.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누구 얘기냐? 하나님 얘기라는 거죠. 여기 비유를 세 개를 같이 달아놓은 거는요, 이건 참 하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아버지와 같은 짓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여러분, 전 이게요,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악과 만드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누가 묻잖아요.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하고 묻죠.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알고 왜 만들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 재산 나눠주면 얘가 들고 나가가지고 다 뜯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 알면서 재산 내준 거예요. 이거하고 이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끼고 따먹고 되면 이렇게 되고 이래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거 알면서 왜 만들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야, 너 거기 시집 가면 진짜 네 눈에 네 스스로 그냥 피눈물 나는 기다잉. 가는데도 불구하고 뿌득뿌득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가죠? 경상도 엄마들 하는 얘기는요. 네 눈까지 네 찌르는 기다잉. 이러는데도 가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선악과를 만들면서 자기 아들 분명히 희생할 줄 알면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이해 안 되지만 지금 이게 이제 보세요. 네 눈깔이 네 찔러 가지고 네 눈에 피눈물 낸다 하는데도 왜 가노 말이야?
안 가면 되죠.
그렇지 안 가면 되죠. 근데 가는 사람 뭐야?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죠. 난 이상 안 한데.
이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말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도 그 비슷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난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찬성해준 사람이요.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 있는 주영주 집사. 주영주 집사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 중간에 부탁해가지고 가서 의사타진을 좀 해주라 이랬더니 가가 경희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니 어떠노? 그 집사님 들어보면 누군지 뭐야 아는데 뭐야.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심부름을 왔거든.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 다 했다. 그 다음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하지 마라. 이런 판국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모두가 말리는데 꾸역거리고 시집을 왔어요. 그걸 기억하는 신랑은 착한 신랑이네, 사실은. 그래, 결국은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났냐라고 물으면 지금 보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지금 보는 모습은 다른데, 옛날에 그 몰래 써가지고 어디 처박았느냐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사는 혼자 죽겠다고요. 송도 바닷가 겨울에 갔어요. 갔는데 추워서 돌아왔대. 그때는 내가 일찍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죽는다고 송도 바닷가까지 혼자 갔다가 여기서 죽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래가 아마 교회로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별 탈 없이 돌아오긴 왔던데, 그 신경을 써놨던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어른들은 알잖아요. 어른들은 알았어. 이렇게 시집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고생할 걸 뻔히 아는데도, 고생하는 길 아니어서 가는 수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긴 얘기 할 거 없잖아요. 낭낭공주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세기의 사랑 가는 그, 예, 심슨 부인 있잖아요. 심슨 부인을 사랑했던 그 황태자. 에드워드 몇 세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예요. 세상에 영국의 왕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가가지고요. 둘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영국의 왕이었, 한때 영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영국에서 못 살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못 살아, 어디 가서 살았어요?
프랑스 갔어요.
프랑스에 살았어요. 영국에서 못 살아서 프랑스에 갔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앙숙이에요, 앙숙. 왜 그 나라에 가서 살았냐는 말이에요. 자기 고향 땅에서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사는데요. 프랑스에서, 영국의 왕이 만약에 프랑스로 뭐 외교사절이나 오잖아요. 오면 여기 감금조치 돼요. 못 만나게. 누가 부탁을 하냐면 영국 왕실에서 막아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혹시 말년에 후회하지 않냐고 뭐 그런 사람 있나요?
그게 고심이 계속하니까.
참 가기 어려운데 본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처음 부부 말 이렇게 부각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
후회할
말 돌아까지 행복하게 네. 살았다.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가 있어요. 어.
네. 네. 그건 안 나타나.
아니요. 지금은 나 돌아가셨는데 그
네. 마지막까지 네.
행복했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이해 못하는 그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이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 거 아니까 출발점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대목이 있는데 그거보다가 더 지독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면 이 선악과 문제가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 고생할 각오를 했다는 거죠. 하고 실제로 그걸 다 해낼 자신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완성이 언제 되는 거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완성이 되면 그때 가봐야 하나님께서 아 맞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지금도 느낌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가끔 한번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선배가 그렇게 했던 거라서요. 그때만 해도 저기 갈비 한짝 떼내가지고요. 큰 수술을 했어요. 건강 때문에 그랬다. 내가 따지진 않았지만 만나기만 해봐라. 그 이후도 많이 만나고요. 가깝게 지내요.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생각해서 본인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원한이 있거나 믿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건강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주변에 또 많이 말렸던 사람은 지금도 그런 거 상관없다 말려. 시동생이 지금 4명이나 있다. 시동생이 쫙 달려있는데 그 시집가서 어떡할 거냐. 지금은 안 말리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간대가 커가지고요. 시동생 많은 거 그거는 내가 가서 고생 조금 더 하고 내가 돌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약간 돌아앉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시동생 넷 결혼 다 시키고 장가갈 때 시집갈 때가 다 이제 집까지 다 해가네 보냈어요. 불만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들만 찐딱 나눠놓고 만면이한테 고생 다 시킨다고 툴툴대면서 다 해줬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런 걸 뭐냐면 예상을 하면서도 왜 가냐 그러니까 개인 사랑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저 지능거리 지지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 옆을 가지 말고요. 여하튼,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는 사실은요, 이 애를 붙잡아 놔도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걸 아버지가 알았기에, 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 줘가지고 한번 그래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했단 뜻이에요. 이게, 이런 집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뭐 맏아들 얘기는 빼놓읍시다. 맏아들 얘기는 놔두고요. 뭐 아까 맏아들 얘기는 아까 했는 셈입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처사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당당한 아들이 될까요? 풀 죽은 아들이 될까요?
양심이
찔리면. 양심이 찔리면, 뭐 어떻게 돼요?
그치만 뭐, 조금은 그러긴 해도 아들이니까 예. 당당해요.
아들이가 당당해요? 당당해지겠어요? 저한테 뭐, 많이 커, 어떨 때 뭐. 어떻게 고개 들고 당당히 아들 노릇을 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요?
응, 아버지가 회복 다 시켜줬으면.
아, 시켜줬으면 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풀 죽어 있으면 적당하잖아요.
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들이 밖에 나갔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가 인마, 무슨 낯짝으로? 아들이라고 그러고 있냐 이러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네요 이래가 다시 집 나가면 이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 동네 사람하고부터 싸워야 되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는데 당신이 왜 이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들임을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죠.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하지. 아버지 나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줬으니까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재산 또 돌려주실 거죠? 이러면요. 그 무슨 낯짝으로 그 말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변한 거예요. 그 이전에 아버지한테 당당히 재산 주세요 했던 이 당당한 아들에서 변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아들이 돼 있지만 밖에 나가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당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변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아들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히 내세울 수도 없지만 반면에 밖에 나가면요 당당해야 되죠. 이 밖에 나가면 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를 찔러대는 게 사실은 사탄이에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 믿는다고 이런 말 자주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네가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내가 사치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찔러대는 외부 사람들의 소리죠. 그래서 오늘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자꾸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왜? 내 행위나 내 능력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가는 건 확실해요. 뭐, 사탄이 네가 그래가지고, 이름 나올 때요. 확실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을요, 구약의 그 신약에 있는 선악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워낙 잘 보여주는 글이라서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장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걸 선악과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